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SBS 낮 종합 뉴스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장으로 나와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도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투표율이 중요하다며 사전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지진을 맞은 타이완에서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유권자들에게 하루 앞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 12곳을 찾아 집중 지원 유세를 합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침 일찍부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온다고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며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오자 사전투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보수 지지층을 향해 독려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부정투표를 우려하는 유권자를 의식한 듯 수개표가 실시되고 국민의힘도 끝까지 감시할 거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지원 유세 지역인 서울 도봉구를 찾은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 업주의 규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많이 부과돼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탄력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은 모두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투표율이 중요하다며 사전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세인 건 맞지만 경합지역이 다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자체 판세 분석을 내놓으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 이번 총선에선 사전투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권 심판 분위기가 확대되며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을 맞이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양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경합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한 표 승부입니다. 예측이 어려우나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조국 심판, 이른바 2조 심판론에 대해선 힘없는 야당을 심판한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아무런 집행력이 없는 야당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의 경험으로는 들어보지도 또는 못한 이런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성상납 망언과 편법 대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국민들이 사과 내용을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며 사퇴나 추가 조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낮엔 최근 경합지가 확대되고 있는 부산과 울산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고 밤에는 험지 대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를 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서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지 사흘째인 오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총선 전 대통령을 만나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낸 성명서, 요구안에서 달라진 점은 없고 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낸 성명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계획 전면 백지화 등 7가지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계속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도 오늘 오전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을 향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의료개혁, 의료정책 방향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 주로 파견기간 4주를 채우는 공중보건의, 군의관과 관련해 110명에 대해선 기간을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의료대란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아산병원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는 서울 아산병원 박승일 원장이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료 분야 손실이 511억 원이며 이 기간에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지원한 규모는 17억 원에 불과하다고 써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이후에 외래 진료는 17%, 입원 환자는 43% 줄었는데 다른 빅5 병원들보다 진료 축소 폭이 크며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4,6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지진을 맞은 타이완에서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강진의 충격으로 폭삭 내려앉은 주상복합 건물. 약 45도 기울었던 건물이 점점 내려앉으며 70도까지 각도가 더 커졌습니다. 지진 직후 안에 갇혀있던 주민 23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뒤 집에 남아있던 반려묘를 구하러 건물에 다시 들어갔던 30대 여교사는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에 깔려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타이완 동부 화롄을 강타한 규모 7.4 강진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1,000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산지와 터널 등에 여전히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된 걸로 확인됐고 유명 관광지 타이루거 국가공원 내부와 산속에 고립된 관광객과 직원도 1,000명에 달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잇따른 여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에도 화롄 해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첫 지진 이후 현재까지 300건이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지진으로 조업 중단됐던 시설에서 생산 재개 채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공장 설비 70% 이상을 복구했다며 주요 장비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앞으로 사나흘 안에 규모 6.5 이상의 여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농축 대마 등 마약을 만든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 냉장고에 필로폰을 복원하고 유통한 중국 동포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 등 20대 외국인 남성 3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에 설비를 갖춰놓고 대마초를 말려 압축한 덩어리인 해시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시시는 환각 효과가 일반 대마초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들이 살던 빌라에선 대마 농축액 등 재료도 압수되는데 최대 1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해시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흡입하면 사람을 물어뜯는다고 해서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냉장고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유통한 중국 동포 일당 등 20명도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바퀴 아래에 필로폰을 숨기는 등 전형적인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와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매수자 등과 연락한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 내용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주택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마약류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대구 수성 새마을 금고가 금고중앙회의 업무 지도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측에게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11억 원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수성 새마을 금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고중앙회는 현장에 나간 검사 요원들의 판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 지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학 수성 새마을 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모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으며 승소할 경우 10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 그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PC 그룹은 입장문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SPC가 연달아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공동 생산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서 미일 양측은 필수적인 군사,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미국 측이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신미국 안보센터 대담에서 일본 같은 파트너와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게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엔 공동 생산을 경계했지만 지금은 가장 정교한 무기를 생산할 때도 신뢰하는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달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양국 정부가 항공자위대 후속 연습기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에 대한 안보 우려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미일 공조 강화 움직임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부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런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근로장학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현장 소장 A씨와 감리업체 총괄 책임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푸르고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 조금 흐린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등 서쪽 지방 곳곳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양이 전북에 5에서 40mm, 대전과 충남, 전남에 5에서 20mm, 경기 남부에는 5mm 안팎입니다.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등 순간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기만 하고요. 일부 전남 지역에 비구름이 보입니다. 앞으로 서쪽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오늘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날씨는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0도, 대전 17도, 광주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고요.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8.39포인트 오른 2735.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444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1,734억 원, 외국인은 1,832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91포인트 오른 883.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40%입니다. 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